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비무장지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매일 시행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군은 어제 북한군의 쓰레기 풍선 부양 때 시행했던 것과 유사한 규모로 오늘 16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포함해 각종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이 어제 한국 쪽으로 올 들어 8번째 오물풍선 살포를 감행한 데 대응해 같은 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오물풍선 부양 지역에 대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한국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달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단 라파 검문소를 방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검문소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우리가 필라델피 회랑과 라파 검문소를 계속해서 점령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곳에서 하마스의 목을 겨냥해 가하고 있는 군사적 압박은 이미 그 첫 단계에 와 있는 최대 숫자의 인질 석방을 포함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확고한 주장과 함께 인질 협상 진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탄 헬멧과 조끼를 착용하고 라파 검문소를 방문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 탱크에 직접 탑승해 승조원들을 격려하고 필라델피 회랑 감시 초소에도 직접 올라갔습니다. 필라델피 회랑은 가자지구와 이집트의 국경 총 14km가량에 한한 지역으로 이스라엘군은 지난 5월 라파 검문소와 함께 이 지역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필라델피 회랑을 통해 하마스가 가자지구로 무기를 밀반입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주민들을 이용해 이스라엘군 탱크들이 이날 라파시 서쪽으로 더욱 깊숙이 진격한 뒤 고지를 점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 등은 이날 이스라엘군이 누세이라트 난민촌 등 가자 중부 지역에 가한 공습과 북부 가자 시티에 대한 공격 등으로 최소 21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오늘 이스라엘 테라비브에 드론 공격을 가해 한 명이 사망하고 네 명이 부상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예멘에서 발사된 이란제 개량형 사마드3로 추정되는 장거리 공격용 드론 1기가 테라비브 중심부를 강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공격으로 테라비브 소재 미국 대사관 부지 인근 건물이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번 피격에서 공습 경보가 울리지 않은 이유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확인하면서 테라비브가 사정권 내에 있는 주요 표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에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의 방공 체계를 우회할 수 있고 레이더로 탐지가 불가능한 야파라는 신형 드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과 함께 영내 친이란 세력으로 분류됩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때까지 홍해 인근을 지나는 국제 상선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미사일과 드론 등을 이용해 함정과 선박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연설에서 미국 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90분에 걸친 수락연설에서 미국의 절반을 위한 승리는 승리가 아닌 만큼 나는 미국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감과 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다면서 4개월 뒤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미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함께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시민을 위한 안전과 번영, 자유의 시대를 열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불화와 분열은 반드시 빠르게 치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 사회의 불화와 분열이 빠르게 치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stand before you this evening with a message of confidence, strength, and hope.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김정은 위원장과도 다시 잘 지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한일 합참의장이 3국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엣지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심화를 규탄하고 3국의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국제법에 반하는 심각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이런 행태는 북한이 비준한 다수의 유엔 조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합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에서 24도,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 사회의 불화와 분열이 빠르게 치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김정은 위원장과도 다시 잘 지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는 오늘 저녁 자신감과 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다며 지금부터 4개월 후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stand before you this evening with a message of confidence, strength, and hope.
이어 우리는 함께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시민을 위한 안전과 번영, 자유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열된 미국의 정치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화합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The discord and division in our society must be healed. We must heal it quickly. As Americans, we are bound together.
우리 사회의 불화와 분열은 반드시 빠르게 치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으로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의 운명으로 묶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절반을 위한 승리는 승리가 아닌 만큼 나는 미국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했다며 오늘 밤 나는 믿음과 헌신으로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을 자랑스럽게 수락한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많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국제 문제와 관련해 지금 전 세계는 전례 없는 국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타이완과 한국, 필리핀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충돌의 망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n there's an international crisis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seldom been part of. Nobody can believe.
그러면서 우리의 지구는 제3차 세계 대전의 벼랑 끝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더불어 현 정부가 일으킨 모든 국제적 위기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북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면서 언론은 어떻게 그와 잘 지낼 수 있냐며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문했습니다.
I got along very well in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The press hated when I said that. How could you get along with him? Well,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이어 내가 그들과 잘 지냄으로써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며 지금 북한은 다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라며 그도 내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고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군사력 증강에 나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은 타이완 주변을 선회하고 있고 러시아 군함과 핵 잠수함은 쿠바 해안에서 95km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방공 무기 체계인 아이언돔의 격추율이 높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형 아이언돔을 포함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미국에 확충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이날 자신의 주제곡격인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노래에 맞춰 연단에 올랐습니다. 지난 13일 피습 사건 때 상처를 입은 오른쪽 귀는 하얀색 사각 거주로 덮은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 초반부 피습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날 연설은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으며 주로 경제와 국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와 더불어 미국을 성공적이고 안전하며 자유롭고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오는 11월 대선에 나갈 후보를 공식 지명할 예정입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한일 합참의장이 3국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심화를 규탄하고 3국의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 합참의장이 18일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처음 실시한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과 김명수 한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자위대 통합망료장은 이날 도쿄에서 미한일 합참의장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동보도문에서 3국이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프리덤 엣지 훈련을 확대하기로 하고 3국이 협력해 영내 평화와 안정, 억제를 위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프리덤 엣지 훈련에는 3국이 여러 함정과 항공기가 참가해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 방공전 공중 훈련, 대잠수함전 훈련, 수색 구조 훈련, 해양 차단 훈련, 사이버 방어 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3국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3국 다영역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프리덤 엣지 훈련 실시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3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3국 공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과 올해 6월 미한일 국방장관회의 이후의 진전 사항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요코타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한일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규탄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은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관련해선 남중국해 등 영내에서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며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늘리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어떤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타이완에 대한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3국 합참의장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한일 3국 합참의장 대면 회의는 지난해 7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이후 1년 만인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한일 합참의장들은 3국 국방관계의 진전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영내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3국 간 긴밀한 공조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편 영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국 합참의장들은 미한일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뿐 아니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글로벌 이익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Tri-Trad leaders underscored that U.S.-Japan ROC security cooperation is critical not only to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the Indo-Pacific region.
이와 관련해 제임스 프리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3국 간 안보협력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는 또한 각국이 점증하는 유사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동북아와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이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synergistic. It's also driven by reality that they face a growing and a very similar threat.
프레지스톱 선임연구원은 역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위협으로 북한과 중국이 안보 위협을 꼽았습니다. 그는 하나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급속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확장으로 인한 위협이며 이는 세 나라 모두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마찬가지로 타이완 비상사태 가능성도 세 나라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are two really prominent threats, and one 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rapidly expanding missile and nuclear.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3국 협력은 군사적 준비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의미라며 역내 어떤 적보다 훨씬 우월한 미한일 3국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ooperation is going to ensure military readiness and interoperability and to deal with the myriad threats that might occur in the Indo-Pacific.
이어 3국 간 안보 협력은 당연히 제도화돼야 한다며 역내 적들이 있는 한 이 협력은 지속돼야만 하고 이런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3국 모두의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개발하는 한편 3국 연합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정부는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놀랄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억압을 피해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8일 북한 정권의 참혹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북한 주민이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ll, it certainly should come as no surprise that there are people in North Korea who want to leave the crushing oppression of
파텔 부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외교관의 한국 망명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으며 구체적인 탈북 경위와 관련해선 한국 외교부가 더 많은 말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선 기본 인권이 보호되고 민주주의와 인간의 기본 원칙, 자유에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북한 주민이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from our vantage point, it is should be no surprise that there are members of the North Korean community who want desperately.
앞서 한국 언론들은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니일규 정무참사가 지난해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습니다. 리 참사의 탈북은 지난 2016년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2019년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 유현우 쿠웨이트 주재 대사 대리 등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공식 확인된 네 번째 탈북 외교관 사례입니다. 또 지난해 한국 공관에 망명 의사를 밝힌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 일가족도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북한을 떠나는 엘리트 탈북민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한국에 입국한 엘리트 탈북민은 20명 안팎입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이 죄송합니다. 미국 공군 정찰기가 이틀 연속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공군 최첨단 정찰기인 RC-135W 리벳 조인트가 18일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리벳 조인트는 한반도 시각 이날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 정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이후 군사분계선을 따라 인천과 경기도 일대, 강원도 일대 등을 여러 차례 왕복 비행하며 정찰 활동을 벌인 뒤 오후 6시쯤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로 돌아갔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오션호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따르면 리벳 조인트는 하루 전인 17일에도 미군 소속 공중급유기 스트라토 탱크와 함께 한반도 방향으로 비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4일과 6일에도 각각 리벳 조인트의 한반도 상공 비행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미국 공군의 주력 통신 신호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는 미사일 발사를 위한 지산 원격 계측 장비의 발신 신호를 포착하고 북한 전역에 통신을 감청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리벳 조인트 등 정찰기는 자신의 비행 신호를 노출할 경우 플라이트 레이더 24 등을 통해 비행 활동 내용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신호를 감추고 비행에 나서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정찰 활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미군의 정찰 활동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미군 정찰기 RC-135U 컴뱃센트가 한반도에 출격했을 때 허세를 부리며 분별 없이 날뛰다가는 예측치 못할 재난만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리벳 조인트의 한반도 정찰 비행이 있던 18일 북한은 22일 만에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6일 대북 전단이 발견됐다며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지 이틀 만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8번째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필리핀 안보협력 강화 법안이 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영내 동맹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정치적 조작이라며 법안 발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17일 미국과 필리핀 그리고 영내 다른 파트너 및 동맹국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관계는 우리 공동의 안보와 공통된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 한국, 일본과의 다자간 협정 체결 및 이행 지원 등이 포함된 필리핀과의 안보협력 강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된 데 대한 부유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지난 4월 23일 열린 제11차 미국-필리핀 양자 전략대화의 공동성명과 지난 4월 12일 열린 역사적인 3국 정상회담에 미국-필리핀 일본 공동비전 성명을 참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12일 백악관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연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공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방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과 필리핀의 고위관리들은 지난 4월 23일 워싱턴에서 양자전략대화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주권과 관할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과 필리핀 양측 간 국방 및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지난 12일 미국과 필리핀 간 협력 증진 조치를 담은 2024 미국-필리핀 파트너십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리핀, 한국, 일본과의 다자간 협정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 회기연도에 국무부와 국제개발처에 500만 달러를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법안 발의에 대해 정치적 조작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7일 VOA 관련 논평 요청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일부 사람들은 영내 군사 배치 및 활동을 강화하고 해양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중국에 대한 비난을 자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동맹국을 이용해 남중국해와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중국 견제라는 사악한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이끄는 역외 국가들이 이런 노력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영내 평화 및 안정을 저해하는 발언과 행동을 자제하며 남중국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8일 VOA 통화에서 중국의 이런 발언이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가 필리핀을 돕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런 활동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His claim is a political claim. I mean, politically, when a potential adversary does something you don't like.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여러 섬을 점령해 군사화하고 비행장 군사무기 같은 것들을 들여놓았다고 부연했습니다. 베네서님 연구원은 중국의 이런 공세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S. has done what is called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where U.S. warships
베네서님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이 자국영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을 미 군함이 통과하게 함으로써 그 지역이 중국 해역이 아니라 국제수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항행의 자유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해왔다며 한국도 가끔 이런 것을 했는데 분명히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필리핀에 무기 시스템을 제공하고 필리핀이 중국의 공세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훈련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내 대부분의 수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남중국해 내 대부분의 수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고 이에 반발한 필리핀은 2013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곳에 함정을 배치하는 등 필리핀과 군사적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에 맞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이 18일 한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양자 현안을 논의했다고 캐나다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졸리 장관이 방한 기간 중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의 주요 이정표이자 지난해 5월 양국 정상이 약속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행동계획은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가치와 인권, 안보와 국방, 경제 번영과 안보, 기후변화, 환경과 지속가능성, 보건과 문화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5대 공동 우선순위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졸리 외교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오늘 발표된 야심찬 실행 계획은 캐나다 국민들이 현재와 향후 수십 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가 지닌 막대한 잠재력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구체적 단계와 이니셔티브를 설명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쥐스텐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오타와에서 정상회담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가치, 안보, 번영, 지속 가능성 등 다섯 가지 공동 우선순위의 기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과 이니셔티브를 담은 행동계획의 개발과 이행을 각국 외교장관에게 위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 출범은 양국 정상 간 합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또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양국 경제 안보 고위급 대화와 외교 국방 고위급 정책 대화, 북태평양 지역 협력 등 공동의 역내 및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문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 등 역내 및 세계 안보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졸리 외교장관이 만나 양국 관계와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 계획 채택과 2+2 외교 국방 고위급 회의 개최 합의를 통해 양국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서로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두 장관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캐나다 측에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한 우방국 독자 제재 및 외교장관 공동성명 동참을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공조를 요청했고 졸리 장관은 우방국들의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면서 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말했습니다. 마리우스 그리니우스 전 주한 캐나다 대사는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 계획이 공식 출범한 데 대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또 다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look at this strategic comprehensive strategic plan.
캐나다 국방부 국제안보정책국장을 역임했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한 캐나다 대사와 북한 대사를 겸임했던 그리니우스 전 대사는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더 나은 협력관계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제 더 진지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동계획 수립은 지난 2년간 양국 노력의 결과라며 두 나라 모두에게 긍정적이며 윈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리니우스 전 대사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있는 상황을 한국과 논의하는 것도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방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북러 협력 심화는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캐나다와 대서양의 안보에도 중대한 우려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졸리 외교장관이 한국 방문에 이어 곧바로 중국을 찾는 것은 중국을 통해 북러 협력 심화를 견제하려는 캐나다와 한국의 외교적 보관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 suspect that Xi Jinping has had a frank and fraternal
그리니우스 전 대사는 졸리 장관의 방중은 북중 관계 경색 국면을 활용하고 한국과 중국, 캐나다의 관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졸리 장관이 중국 방문을 마치면 관련 결과를 한국 측과 공유하고 이를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니우스 전 대사는 캐나다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고 유엔 사령부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안보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우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 비확산을 강력히 지지하는 국가로서 캐나다는 유엔 군축위원회와 다양한 실무그룹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 확산과 한반도 긴장 고조, 러시아와의 연대를 저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from a Canadian and South Korean point of view, anything that they can do within the context.
그러면서 이러한 양국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어 두 나라 간 전략적 협력 강화 기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에 맞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이 18일 한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양자 현안을 논의했다고 캐나다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졸리 장관이 방한 기간 중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의 주요 이정표이자 지난해 5월 양국 정상이 약속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 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행동 계획은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가치와 인권, 안보와 국방, 경제 번영과 안보, 기후변화, 환경과 지속 가능성, 보건과 문화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5대 공동 우선순위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졸리 외교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오늘 발표된 야심찬 실행 계획은 캐나다 국민들이 현재와 향후 수십 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가 지닌 막대한 잠재력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구체적 단계와 이니셔티브를 설명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오타와에서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가치, 안보, 번영, 지속가능성 등 다섯 가지 공동 우선순위의 기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과 이니셔티브를 담은 행동계획의 개발과 이행을 각국 외교장관에게 위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 출범은 양국 정상 간 합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또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양국 경제안보 고위급 대화와 외교국방 고위급 정책 대화, 북태평양 지역협력 등 공동의 역내 및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문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 등 역내 및 세계 안보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존리 외교장관이 만나 양국 관계와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 채택과 2+2 외교 국방 고위급 회의 개최 합의를 통해 양국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서로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두 장관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캐나다 측에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한 우방국 독자 제재 및 외교장관 공동성명 동참을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공조를 요청했고 존리 장관은 우방국들의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면서 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말했습니다. 마리우스 그리니우스 전 주한 캐나다 대사는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 계획이 공식 출범한 데 대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또 다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look at this strategic comprehensive strategic plan.
캐나다 국방부 국제안보정책국장을 역임했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한 캐나다 대사와 북한 대사를 겸임했던 그리니우스 전 대사는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더 나은 협력관계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제 더 진지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동계획 수립은 지난 2년간 양국 노력의 결과라며 두 나라 모두에게 긍정적이며 윈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리니우스 전 대사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있는 상황을 한국과 논의하는 것도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방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북러 협력 심화는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캐나다와 대서양의 안보에도 중대한 우려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졸리 외교장관이 한국 방문에 이어 곧바로 중국을 찾는 것은 중국을 통해 북러 협력 심화를 견제하려는 캐나다와 한국의 외교적 보관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 suspect that Xi Jinping has had a frank and fraternal
그리니우스 전 대사는 졸리 장관의 방중은 북중 관계 경색 국면을 활용하고 한국과 중국, 캐나다의 관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졸리 장관이 중국 방문을 마치면 관련 결과를 한국 측과 공유하고 이를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니우스 전 대사는 캐나다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고 유엔 사령부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안보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우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 비확산을 강력히 지지하는 국가로서 캐나다는 유엔 군축위원회와 다양한 실무그룹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 확산과 한반도 긴장 고조, 러시아와의 연대를 저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from a Canadian and South Korean point of view, anything that they can do within the context.
그러면서 이러한 양국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어 두 나라 간 전략적 협력 강화 기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10억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전년 대비 8% 감소한 수준인데 북한 국내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18일 공개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이 9억 7,1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억 5,600만 달러와 비교해 8%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인 2019년 1월부터 6월 무역액 12억 5,280만 달러와 비교하면 22.5% 줄었습니다.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7억 9천만 달러, 수출액은 1억 7,600만 달러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수입액은 1억 넘게 줄었지만 수출액은 4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18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중 무역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특이한 상황은 수출할 역량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은 수입에 비해서 수출이 매우 작고 그로 인해 많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을 할 수 있는 잠재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국내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무기 거래를 제외하고는 북러 교역액이 매우 작기 때문에 최근에 북러 관계 밀착이 북중 교역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액 증가와 관련해 북한이 중국의 가발 등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North Korea was trying to ramp up. 뱁슨 전 고문은 또 북한이 제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섬유의 수출이나 재수출을 재개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수출을 더 많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들은 제재를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의 6월 교역액은 1억 7,85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달인 5월에 1억 8,130만 달러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720만 달러로 전달인 3,100만 달러는 물론 지난해에 2,951만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대중 수입의 경우 1억 5,130만 달러로 전달인 1억 5,040만 달러보다 약간 늘었지만 지난해에 1억 5,470만 달러보다는 줄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아동기금이 60만 명 이상의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백신 400만 회분 이상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직원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허용할 것도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18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백신 접종 기회를 놓친 60만 명 이상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백신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와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백신은 지난 15일, 16일, 18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백신 종류는 홍역과 풍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결핵, 비형 간염 등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총 400만 회분 이상이 전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홍역 풍진 백신이 133만 9천 회분,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 109만 2천 회분, 결핵을 예방하는 BCG 백신 68만 회분, 비형 간염 백신 30만 9천 5백 회분, 소아마비 예방을 위한 IPV 49만 5천 6백 회분, 수막구균 오가 백신 29만 1천 4백 회분입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보건성은 2021년 이후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9월에 전국적인 후속 접종 캠페인을 통해 대부분의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 북한의 국가 예방접종률은 대부분의 정기 백신의 경우 96%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코로나 발병으로 북한 국경이 폐쇄되고 수입 제한 조치가 취해져 백신 재고가 고갈되면서 접종률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북한이 유엔 직원들의 현장 복귀를 조속히 허용할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롤랜드 국가 유니세프 북한 대표 대행은 우리는 백신 도착을 환영하지만 유니세프와 모든 유엔 국제 직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가능하게 할 것을 북한 당국 파트너들에게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경 재개방과 모든 유니세프 팀의 북한 복귀는 올해 더 많은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비의 샘 뮬러 유럽 아시아 태평양 담당 책임자는 백신 공급 재개는 북한의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재건하고 소아마비 및 홍역 퇴치와 같은 성과를 지켜내며 예방접종 범위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와의 대화를 강화해 지원을 완전히 확대할 수 있기를 매우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이 2020년 1월 말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자 같은 해 12월 북한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최근 VOA에 대북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구와 단체들이 북한에 상주하지 못하면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for an agency, any agency such as
소바주 전 소장은 특히 유엔이나 다른 기관들이 외부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며 프로그램의 범위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북한 인권 특사가 한국 정부가 국가 기념일로 제정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자 자유롭게 사는 북한 주민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14일 한국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맞아 한인단체가 워싱턴 인근에서 개최한 기념 행사에 참석해 탈북민들의 역량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가 이 행사를 주최한 미주통일연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터너 특사는 이날 축사에서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지정키로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탈북민과 탈북민 커뮤니티가 북한 인권 증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그러면서 탈북민은 진정으로 먼저 온 통일이자 자유롭게 사는 북한 주민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은 북한 안팎으로 오가는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고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문서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미국을 여행하면서 많은 탈북민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며 이들이 미국 사회에 통합돼 자영업자, 군인, 공무원, 간호사, 학생, 예술가, 지역사회 지도자, 숙련된 근로자로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면서 탈북민 공동체의 끈기와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의 영감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을 향해 여러분의 통찰력은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소중하며 여러분의 목소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고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여러분 모두가 기여한 공헌에 대한 진정한 축하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탈북민들뿐 아니라 미국 내 한인들과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의장,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등 한국계 미국인이 아닌 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은 앞서 15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를 통해 터너 특사가 이날 용기 있는 탈북민들과 인권운동가들을 기리고 미국 내 탈북민들을 축하하는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기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14일 워싱턴 외에도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애틀란타 등 여러 도시에서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터너 특사와 함께 워싱턴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성윤 우드로 윌슨 센터 연구원은 16일 VOA에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달리 탈북민의 존재를 상당히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미국도 이에 호응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뭐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이런 그 상징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 한국에 거주하는 이제 3만 4, 5천 명의 북한 탈북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북한 그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해서 참 그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은 그냥 난민이 아니라 동족이고 한국 사회가 좀 포용해줘야 되는 대상이다. 지구상에서 제일 극심한 그런 폭정하에서 평생 살다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와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계속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일본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나라 안팎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미국 등 국제사회가 호응한 것처럼 한국 정부도 탈북민 등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연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탈 주민의 날은 북한 정권의 폭정을 알리고 탈북민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미국 내 다양한 관련 행사를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조회의 관심을 환기할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단편적인 시각도 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폭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김정은은 뭐 준비치광이다, 전쟁광이다, 또 뭐 정말 기이한 이런 정권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많이 번져져 있지만 좀 단면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세대 또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하고 뭐 고등 교육도 받고 이런 젊은 세대층이 좀 더 그분들의 그 보이스를, 그분들의 그 의견을 미국 사회에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을, 북한 탈북인들을 그냥 불쌍한 무슨 뭐 난민, 가난한 빈곤한 난민이다, 이러한 이미지에서 오히려 새로운 의식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매체다, 오히려 선생이다.
탈북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 미국의 한인단체들은 탈북민 커뮤니티가 여전히 성장하는 단계인 만큼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워싱턴의 북한이 탈 주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 미주통일연대 김희숙 회장은 미국 내 탈북민들에게 북한인권운동은 과거 미주 한인들이 벌였던 독립운동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탈 주민의 날 제정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그 자유롭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탈북민 자체가 먼저 온 통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독립운동이나 이제 거의 이 통일운동이나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미주 한인들의 그 통일에 대한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탈북민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미국에서 더 소리를 내야 돼요.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들하고 함께. 그래서 제가 그 한인 동포 지도자들을 많이 초청했어요. 예, 해서 같이 통일을 해야 되고, 빨리 그 북한의 그 인권 유린으로 지금 고생하는 북한 주민들을 빨리 구출해내야 되거든요.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던 탈북난민 최한나 씨는 감개 무량하다면서 탈북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이렇게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정책상 이제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관심 준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마웠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명백해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한국을 경험하고 북한을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통일의 잠재력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보낼 때는 통일을 먼저 연습시켰다고 보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서로가 하나가 못 되면 이게 어떻게 합쳐지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한에 모두 살아본 북한 이탈 주민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통일의 자산이라며 이들이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통로를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북한 외교관 출신 고용환 씨를 지난해 9월 국책연구기관인 통일교육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 태용호 전 국회의원은 17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차관급인 사무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과 관련해 여러 훌륭한 일을 해냈고 한국 외교부도 이를 의제의 일부로 삼고 있다면서 이제 관건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Yoon Song-yeol administration has done some great things. And now the foreign ministry of South Korea.
스칼렛 총장은 향후 한국의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 모두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이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인류 보편적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의 일관성을 보일 때 미국 등 국제사회도 더 관심을 갖고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9년 7월 19일 라오스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합니다. 19세기 무렵 라오스는 루앙프라방, 위앵짠, 참파삭의 세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는 당시 강력한 왕국이었던 태국의 지배를 받다가 19세기 중반부터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라오스의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1883년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 제1차 후에 조약이 체결되면서 베트남은 프랑스의 보호령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는 또다시 무력을 사용해 메콩강 동쪽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지금의 라오스입니다. 프랑스는 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세 나라를 통합하고 1893년 자신들의 보호령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라오스는 1949년 7월 19일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1870년 7월 19일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이른바 보불전쟁이 발발합니다. 8년 전 프로이센의 총리가 된 비스마르크는 당시 수십 개의 나라로 분열돼 있던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군사력 증강을 통한 이른바 철혈 정책을 내걸고 독일 통일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을 위해서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의 왕이 프로이센의 왕에게 보낸 전보 내용을 교묘히 바꿔 두 나라의 관계를 악화시킨 이른바 엠스 전보 사건이라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1870년 7월 19일 프로이센의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두 나라 간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프로이센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 1871년 1월 전쟁에서 승리한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을 이룩하고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의 성립을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